예, 오늘 말씀은 편리와 절제입니다. 편리한 것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5장을 보시면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게 16절 그 다음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야말로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정말로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가깝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게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편리와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한 것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것 하나 갖고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할 수 있고 뭐 텍스트 뭐 찾아보는 것. 요새는 구글링이라 그래갖고 구글링을 갖다 신이라 그럽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줍니다. 뭐 바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편리한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편리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전화 언제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평상시는 전화 생각하느라 차 많다면 전화할 곳이 그렇게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은 전화하시면서 텍스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 많은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에 열중합니다. 좀 더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애들 그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것 갖고 싸움을 합니다. 봐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그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에 많은 부작용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중독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러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선교에 최근에 중독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마약 중독자보다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옆에 굶어 죽어도 게임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편리함을 주입합니다. 추구합니다.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게 3절 보세요.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로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동산은 어디냐면 집 가까운 뒤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곳에 멀지 않은 자리 그곳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벽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내 집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고대 시대에 예수님 이전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 보름이 걸렸습니다. 올라가는데 4, 5일, 내려오는데 뭐 6일, 뭐 한 열흘 정도는 좋게 걸렸습니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야 됐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비싼 값을 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관에 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는 11조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했습니다. 10의 3조를 했는데 첫 번째 그 3조가 있는데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11조의 그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1조는 뭐였냐면 자신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 비용을 위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나머지 한 조가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동네에 반드시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비용을 이 같은 유대인들이 부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엄청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보통 보름에서 최소 20일 이상을 써야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못하러 저렇게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냐. 우리 집 뒷동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어디냐면 자신이 속한 땅이 아닌 유대, 남쪽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습니다. 못하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똑같다. 그러기에 북쪽의 단과 남쪽의 그 베델에다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스라엘 가시면 북쪽에 가서 그 단에 있는 그 제단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날짜나 그 기일들은 남쪽 유대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모스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하나님 벌 주신 이유가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편리주의가 있습니다. 주일 돼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가.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묵상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번잡하고 힘들고 뭐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성가대 있고 형식적이고 규율적인데 못하러 교회 가느냐 합니다. 그러게 나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베드로의 전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됐습니다. 집에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차라리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보내고 한번 발 딛고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집에서 직장에서 몇 사람 모여서 좋은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편리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좋은 예배지만 한 번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연장되고 지속되면 어느덧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편리한 주의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가 된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분명히 낫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되지만 온전한 예배는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해지진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증인들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배소서에서 1장에서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노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기에 조롱합니다. 비하합니다. 예배소서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러기에 아내들이여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 죽으신 것 같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누구 때문에 생겼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혁교단은 신앙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의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이 뭡니까? 오늘 예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게 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신학자들은 개혁신앙은 Word and Sacrament Ministry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성례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visible grace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 잔을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항상 성례전할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한자리에 둘러서 이 살을 먹고 마신다고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땐 질책하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편리주의에 어떤 우리의 시간, 어떤 우리의 그 이익, 우리의 어떤 그 물질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말씀 뭐합니까? 혼자 제사 드리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산에서 혼자 제사 드리고 동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돼지고기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그걸 국그릇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은밀한 밤을 지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 가지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말씀 어떤 어법이 되냐면 귀신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무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사탄의 뜻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자 제사를 드린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걸 먹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코셔입니다. 이슬람은 할랄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가급적이면 채식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돼지고기 가증한 거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면 그 짓 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나? 왜 우리에게 같은 교인들을 그렇게 허락하셨나? 혼자 예배들은 별의별 짓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가 옷 입는 거, 내가 처신하는 거, 내 취미생활 조심합니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의 증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무서워하냐?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홀로 신앙 생활하고, 홀로 독불장군이면 신앙이 확인되지 못합니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종일 불에 타는 불이라. 이 말씀 뭐냐면 혼자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돼지고기 먹고 밤새 무슨 악한 짓 하고 무덤 쌓여 있던 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룩한 자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너하고 나오는 같이 할 수 없는 자다. 이딴 짓 한다는 겁니다. 혼자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나 분노해서 내 하나님 코에서 분노의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콧김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그걸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겁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산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너가 나를 능욕했다는 겁니다. 나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라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지만 동산에 예배 드리는 그 유대인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12절은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와서 내가 일부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일 것이다, 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자가 있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난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일부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어떤 것이냐면 중요합니다. 저보세요. 우리가 포도 사면 포도가 상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 상한 것 먹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뱉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동산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유대인들을 상한 포도와 같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알 중에 몇 알은 즙이 있다는 겁니다. 빨아먹을 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포도들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겨두나? 9절 내가 야고보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니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 야곱에게 씨를 낸다는 것은 야곱에게서 씨가 나와서 열두 지파가 됩니다. 열두 지파가 되는데 이 열두 지파가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산에 가서 동산에 가서 제사드리는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유대 지파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남는데 여기서 보세요. 9절 보시면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 이는데 내가 택한 자가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유대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기업을 얻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살 종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지 않고 구한 그들을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그렇게 제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뤄놓겠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능욕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살려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을 펴시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장을 몇 절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는가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징벌과 구원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이 유대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유대인보다 좋은 믿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11장을 보겠지만 우리는 유대인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감히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조차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그런 자들을 벌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살려놨느냐? 뭘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코리안이 하나님을 믿느냐? 회당장이 와서 그럽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지순례가 하고 구약 갖고 설교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시가 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 너희들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우리가 성경 12절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그 후반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벌받아서 이방인들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공동선역 번역을 보면 지금 믿는 이방인들보다 더 충만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들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 일부를 남겨놓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며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 감람나무 가지 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 접목을 하려면 돌 감람나무는 튼튼한 겁니다. 튼튼한 거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 얻어야 됩니까?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에 붙여서 무슨 열매를 얻어야 됩니까? 참 감람나무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붙였냐? 돌감람나무 우리를 붙였습니다. 돌감람나무 붙이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 예수 특히 개신교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 정말로 인정하고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그 뿌리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지만 맺는 열매는 뭐냐? 돌 감람나무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뿌리가 나무가 참 감람나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18절 우리를 향해 경고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뒀고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축복받았는데 정말로 조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올바른 예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다 그렇지 않지만 주일날 중요한 약속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약속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세요. 약속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복 주십니다. 주일날 아파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애가 아파도 교회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애 세 키웠지만 애 아파도 교회 끌고 왔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아픈 적 없습니다. 어른 아파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약 먹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주일을 이용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 세이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유익한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왜 그런 각종 귀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겁니다.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나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구원 받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돌 감람나무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찍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도 찍어버려서 너희를 갖다 붙였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 찍어버리고 참 감람나무 갖다 붙이지 않겠느냐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편리한 대로 하지 마세요. 편리한 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대로 하지 마세요. 편한 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경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박힌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대수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못하러 그렇게 내가 돈 써야 되고 못하러 그렇게 내가 시간 보내야 되고 못하러 내가 내 것 버리고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제 간증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됩니다. 왜 성경이 이사야서 65장에서 17절부터 긴 말씀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